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북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북한이 전 사회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절약운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17일 전 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강화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모든 일꾼과 당원, 근로자들이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기술 혁신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네, 북한 노동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기술 혁신이 절약의 기본이라고 지적하면서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라고 독려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절약운동을 독려하고 있는 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자력으로 갱생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 에너지 등 이 비금융권 기업들의 빚이 14조 2천억 달러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 S&P사는 특히 오는 2018년 말까지 중국 기업들의 빚은 2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의 빚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자, 최근 몇 년 새 중국 경제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그 위험이 더 증폭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거품 논란에 시달려왔는데요. 특히 부동산 부문의 경우 부동산 거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줄 도산 등 중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과 에너지 기업들의 과다한 부채가 기업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사태로 이어져서 국가 경제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1977년에서 199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흔히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레니엄 세대가 빚 때문에 겪는 고통이 부모 세대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미국의 웰스파거 은행이 흔히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는 49세에서 59세 사이의 미국인 1,500여 명, 그리고 22살에서 33살 사이의 미국인 1,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 빚에 짓눌리고 있다고 응답한 밀레니엄 세대 수가 부모 세대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밀레니엄 세대의 10명 중에 4명은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이 가운데 47%는 월 수입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면 저축은 생각지도 못하겠군요.
예, 그런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은퇴에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아껴서 저축을 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중에 46%가 소득의 1 내지 5%를, 31%는 소득의 6 내지 10%를 저축하고 있었고요. 소득의 10% 이상을 저축하고 있는 비율도 18%나 됐습니다. 응답자의 80%가 지난 2008년 전 세계 경제 위기 때 이 저축의 필요성을 배웠다고 답했습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한 가지 소식 마지막으로 더 들어볼까요?
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최근에 발행한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5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 224개국 가운데서 21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낳지 않는 나라는 싱가포르로 0.8명, 그 다음 마카오, 타이완, 홍콩 순이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뭘까요?
네, 결혼과 육아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이어져서 노동 인구 부족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생산성 둔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기사에 나오는 시사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뉴스부터 들어볼까요?
중동산 두바이유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오펙 내 2위 원유 생산국입니다. 내전이 격화되면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바이유는 $109.51로 올랐습니다. 110달러가 코앞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두바이유입니다. 이 두바이유라고 하면 세계의 3대 원유 가운데 하나인데요. 두바이유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생산되는 기름으로 중동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흔히 중동산 두바이유로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라크 사태가 고조되면서 이 두바이유를 비롯해 연일 유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원유라고 했는데 3대 원유에는 두바이유 말고 또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네, 영국의 북해산 브렌트유와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리고 이 두바이유입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생산량이 많고 가격 형성 과정이 투명한 원유의 순위를 매겨서 이 세 지역에서 나는 원유를 3대 원유로 꼽고 있습니다. 이 3대 원유 가운데서 두바이유는 황해 함량이 높아서 질이 가장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질이 떨어지는 만큼 가격도 가장 쌉니다.
조금 전에도 이 이라크 사태로 유가가 불안하다고 했는데 두바이유 가격도 들썩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라크는 석유 수출국 기구 2위의 산유국으로 하루 원유 생산량이 310만 배럴에서 320만 배럴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무장단체와 정부군이 장기 대치할 가능성이 커서 잠재적인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경제뉴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